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작가이면서 강연자이기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을 때 주방기구를 세일하는 주방기구, 프라이팬도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방기구를 세일즈하는 세일즈먼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정말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 사람이 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책들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용기를 줬어요. 용기를 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정상을 넘어서라는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에 책을 썼어요. 정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인 이 포춘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 중에 경영자들 중에 52%는요 미국 사회에서 중하위층이에요. 52% 중하위층이나 빈곤층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500대 기업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좀 조사를 했어요. 백만장자 중에 약 80%는요 1세대 백만장자입니다. 1세대 백만장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모는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자가 아니고 그들 세대에 엄청난 이 부를 성공과 부를 일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80%가. 또한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인류 리더 300명을 조사했어요. 인류 리더 1등부터 300명을 딱 조사했는데 그중에 무려 75%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어요. 일부는 심각한 신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난 부자 아니시죠? 여러분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는 좀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엄청난 부자 없으시죠? 아니, 그 정도는 엄청난 부자 아니야. 차 두 대 있는 거? 아유, 있어요. 여기서는 다 웬만하면 차 두 대 있어요.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다 자격 있어요. 그렇다고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항상 성공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쇼라는 오늘 일본 분 한 분 오셨는데 이나모리 가쇼 잘 아시죠? 이 이나모리 가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한때 그 대학생 취업 희망 1순위 회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그게 일본항공이에요. 잘항공 일본항공인데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거기 취업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인데 근데 이 일본항공이 경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0년에 부채 규모 20조 5천억 빚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회사가 20조 5천억의 이 부채를 안고 파산보호 신청을 파산한 거죠. 근데 이 일본에서 이 회사가 망하면 일본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관리라는 게 이 나라에서 이제 정권을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건데 일본 항공에서 우리도 더 이상 못 하겠다 이제 두 손 들고 파산 보호 신청을 파산한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하고 일본 정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이 일본 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이분이 이나모리 가쓰오가 78세였는데 이분을 긴급 투입해요. 구원 투수로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투입합니다. 이나모리 가쓰오는 2년 동안 이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요. 완전히 바꿔놓고 2년 뒤에 일본 항공이 적자에 허덕이던 이 항공이 사상 최고의 영업 실적을 올립니다. 영업 이익을 올려요. 그리고 이 일본 항공 망했던 이 JAL이라는 회사를 다시 살립니다. 이나모리 가츠오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바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전에 지그지글러의 책에서 나온 이 자료들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운 겨울을 보낸 봄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진정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없고 눈앞에 다가온 행운도 잡지 못하는 법이다. 필리핀은 겨울이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지만 한국에는 지금 이제 추워지죠. 그러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깡마른 가지들만 남는 거예요. 이 가지들만 있는데 이 가지들이요 그 새참 비바람과 그 눈보라와 그 차가운 이 바람을 다 견뎌내면서 이 추위를 견뎌내는데 겨울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싹이 먼저 나요, 꽃이 먼저 펴요? 아, 우리 학생들 싹이 먼저 나, 꽃이 먼저 펴? 싹? 싹이 누구나 싹이 먼저 피는 것 같죠? 꽃이 먼저 펴요, 꽃이. 꽃이 탁 피는데, 근데 이 그 막 목련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봄에 막 피잖아요. 목련이라든지 과수원에 이게 나무들 심으면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는데 그 새싹이 나기도 전에 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한국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봄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인생의 꽃도 피우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좌절이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이라고 여긴 것들이 나중에는 성공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 자, 이런 원리는 일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분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으면 저한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눈씻고 봐도 그렇게 살다가 크게 성공했다,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인물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련을 한꺼번에 겪은 욥과 같은 이 고난의 대명사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단련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련 뒤에는 가장 귀한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새로워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순금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시련 뒤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겨울, 그 추운 매서운 추운 겨울을 지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은 필요하다. 아이들 중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아, 야, 오늘 주사 맞으러 가자. 하랑아, 오늘 주사 맞으러 가자. 뭐 이랬어요. 아, 좋아. 나 주사 너무 좋아. 그 쾌감이 없죠. 그런 애는 없어요. 주사 맞으면 벌써 막 긴장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물으려고 그러고 안 맞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같은 것은요, 맞기 싫어도 맞아야 돼요. 그걸 맞지 않으면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전염성이 전염병 같은 게 걸려서 여러분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맞기 싫어도 꼭 맞아야 되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사람들 중에 고난과 시련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평안히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게 다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러나 때로 그 고난과 시련이 인생 속에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가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이 마치 예방접종과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때로는 허용하세요. 하나님이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허용하세요. 마치 예방접종처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어요. 그때처럼 스데반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처벌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초대에 그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 권력을 주고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들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이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고 형통할 수도 있어요. 아, 교회 다녔더니 이것도 잘 돼요. 뭐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이것도 잘 돼요. 뭐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 믿자마자 더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오셔서 얼마 안 지나서 큰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려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첫 학기 시작할 3월에 친구의 오랜 전도를 통해서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친구들이 전도하면 나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 라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한데 안 믿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 역시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근데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 공로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으리라고 해도 안 믿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자마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19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자마자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교회를 갔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했어요.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갔어요. 그렇게 5개월 만에 저는 그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학생이 됐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세례도 안 받은 5개월짜리 신앙생활한 19살짜리 애가 그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학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벌써 주변에서 야 재환아 너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참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신기한 놈이 하나 굴러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세례도 안 받았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5개월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료보험도 없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로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병원도 못 갔어요. 병원을 못 가고 아프니까 병원 약국에 가서 약 조금 사서 약을 먹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병은 점점 중해지던 차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걷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 걸으면 이게 아파가지고 걷지 못해요. 막 찔러요 여기를. 왜 찔르는지도 몰랐어. 이유를 몰랐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숨을 쉬기 어려운, 누워만 있는데도 이 숨쉬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거기서 며칠만 더 지났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의사한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원인도 모르고요. 부모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고시기에 보내고 있었어요. 이 교회 다닌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참 알았죠, 그렇게. 열은 40도까지 계속 오르고 온몸은 오한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힘도 힘겹게 겨우겨우 내쉬고 있는데 대여섯 살에 저를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도 집 나가시고 어머니도 집을 나가셨는데 대여섯 살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요. 뭘 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장 택시를 태워서 큰 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켰어요. 치료를 받게 하려고 입원을 시켰어요. 아마도 지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닌데 아마도 그때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콕콕 찌르면서 야, 네 아들 죽는다 빨리 가봐라. 갑자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병원에 그렇게 입원을 시키셨어요.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애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냐고 큰일 난다고 당장 입원시키라고. 그날 바로 입원해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서 일어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숨이 차니까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안내에 따라서 병실 침대에 제가 누웠어요. 병실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벌써 30년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겁이 나기도 했어요. 비싼 병원비 이거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 어머님은 나를 입원시키고 또 가실 분 아니에요.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걱정이 됐어요. 신앙생활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이 초신자였던 19살짜리 초신자였던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뭐 얘기가 되게 길지만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 깊이 제가 깨닫게 경험하게 된 것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시련이 저에게는 꼭 필요했던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제가 받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시련이 저에게는 불과 같은 시련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이 끄덕하면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친구와 함께 애플을 공동 창업했어요. 1976년이에요. 그러나 10년 뒤에 경영 분쟁에서 스티브 잡스가 밀려납니다. 같이 창업했는데 밀려요. 밀려나서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10년 동안 쫓겨나 있었어요. 10년 동안 쫓겨나 있는데 다시 10년 뒤에 애플로 돌아오게 돼요. 애플로 돌아와서 애플을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회사로 탈바꿈해 놨습니다. 지금도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전에는 옛날에는 코카콜라였는데 이제 이 왔다 갔다 나이키도 됐다가 왔다 갔다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그때를 회상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약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그 시련이 내게 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련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세요.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은 축복이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신실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큰 슬픔의 일이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크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황폐화시키는 걸 말해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잘 익은 포도 몇 송이만 조용히 따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멧돼지가 이 농부 아저씨가 이 포도원을 이게 일구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으셨을까. 가지 건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포도원만 이렇게 따먹고 조용히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 멧돼지가 어떻게 닥치는 대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 포도원 주인의 농부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냥 포도원 짓밟고 황폐화시켜버리고 농부의 그의 포도원 농사를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마치 멧돼지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그렇게 황폐화시켜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들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그냥 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박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으로 한번 좀 볼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안에만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막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 우리 다른 사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서 안 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본 분들은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들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생각하다 그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대인들로서의 그 선민사상의 이 틀이 깨진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서로 조화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수천만의 사람, 수억의 사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있는데 그들은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예루살렘 있고요. 여기가 남쪽이 유대고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게 지금 로마 제국입니다.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냥 흩어진 것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후에 로마 제국 하에 대박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더욱 퍼져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유럽,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니까 유럽의 2000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럽은 기독교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박해와 시련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박해가 없었다면, 그 시련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직도 유대인들 몇몇의 민족 종교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이 퍼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도 복음은 안 왔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고 했잖아요.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라 이제는 8장 1절에서 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전조 증상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그 시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약 18년간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150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인도주의 차원으로 현지 고아원과 양로원들을 지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북한으로부터 종신령을 선고받습니다. 북한에 들어갔을 때 종신령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년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돼요. 수감 중에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겨울에도 언 땅을 1미터나 파야 하는 그 노역을 시켰다 그래요. 이 땅이 얼어있는데 이거 파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이 그 땅이 파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캐나다 가셨던 박선영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시자마자 저한테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이,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다고. 그때는 소식이 없을 때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소식이 없다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다 나중에 5, 6월쯤 되면서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존엄을 그 나라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또 큰일 나죠. 어쨌든 저는 뭐 박선영 집사님 통해서 그 기도 부탁을 해서 처음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시는데 집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조금의 원망과 상처,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니까요. 지금 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어요.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면서 장차 북한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더 크게 지금 이분은 북한을 돕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그냥 고아원, 양로원 다니면서 먹을 거 주고 이거 이 정도 하셨다면 지금은요 오히려 그전에는 임현수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외교적으로도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 전보다 고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변장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간증이다.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은 간증이다. 시련이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뭔 간증거리가 뭐가 있어요? 누가 사업자금 엄청나게 대줘가지고 내가 성공했는데 그게 뭐 간증할 거리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고난 중에 있는데 큰 시련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그게 간증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동료 집사님의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움츠러들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어 더 그 성 중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님이 평안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놀란 역사와 기적들을 볼 수 있었겠어요? 시련 때문에 도리어 빌립 집사님에게 놀란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또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던 사람들, 영적 문제를 앓던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한 겁니다. 그들 역시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어찌 경험할 수가 있었겠어요? 시련과 슬픔과 눌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이 교회가 평안히 성장해 왔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별로 할 얘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5, 6년간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련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시련 뒤에 그 시련 속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 속에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주신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간증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2년, 3년간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요. 겨울이고 뭐 더위고 가리지 않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군대 얘기만 하면 밤을 새가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밤을 새가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데도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특히 해병대 갔다 온 분들은 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는 한국의 곳곳에 가면 컨테이너에다가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빨간 써놓고 교통 안내도 하시고 뭐 이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아침에 민방위 훈련 갔다 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냥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듣고만 있어야 돼. 그 2년을 전 놀았잖아요. 2년, 3년을 군대, 다른 친구들 군대 갔다 올 동안 저는 안 갔다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내게 간증거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온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믿는 자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필요하다. 시련은 축복이다. 시련은 간증이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련 필요하더라고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한 가정이 나왔는데 세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에요.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아유 잘 견뎠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우리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더 많은 능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뒤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 올 거예요. 잘 버티고 견디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 가운데 그냥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과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같이